VOA 세계 뉴스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오늘 오전 아시아 순방의 첫 방문국인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 대표단과 함께 싱가포르 대통령과 총리를 예방하고 여러 각료들을 만날 것이라고 싱가포르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한국,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이번 순방은 타이완 방문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경우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여러 차례 미국의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단호히 반대하는 심각한 우려와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일정에 타이완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내일부터 6일까지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오늘 홈페이지에서 남중국해 4개 해역 등에서 내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군사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며 선박들이 해당 해역에 진입하지 말 것을 통보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군사훈련에 앞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타이완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가장 잔혹한 폭격 중 하나가 미콜라이오 남부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서 수십 발의 미사일과 로켓이 주거용 건물과 학교, 사회기반시설, 산업시설 등을 타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곡물기업인 니블론 창업자의 부부가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식량 안보를 보장해준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기업들, 우리의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은 우크라이나의 사회적, 산업적 잠재력을 파괴할 수 있다는 희망조차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이 병력을 동부에서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으로 이동시켜 우크라이나 남북의 점령 지역들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산 옥수수를 실은 수출선이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을 출발해 레바논으로 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은 오늘 러시아의 침공 이후 곡물을 실은 첫 수출선이 항구를 떠났다면서 오늘 우크라이나는 파트너들과 함께 세계의 기아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적은 터키와 유엔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흑해 수출을 재개하는 합의에 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터키 국방부는 성명에서 시에라리온 국적의 라조니호가 오데사항을 떠나 레바논으로 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치르콘을 수개월 내에 러시아 해군 호위함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해군의 날 기념식에서 배치 지역은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칼리브르 순항미사일과 잠수함을 탑재한 함정 등 군함 40여 척과 항공기 42대, 군인 3,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해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군력이 러시아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어떠한 침해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해군은 전 세계 어느 국경이나 해상에서도 실패 없이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을 완전 장악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주최하는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평가회의가 오늘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핵확산금지조약평가회의는 전 세계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탓에 올해 8월로 연기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관리가 이달 중 벌어지는 미한연합훈련과 관련해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상황에 맞게 훈련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와 관련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 견제 목적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지원이 중국은 물론 북한과 같은 적국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26도, 최고 27도에서 3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고위관리가 미한실기동연합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군사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맞게 훈련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존 커비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9일 우리는 항상 한반도의 상황에 맞게 훈련과 연습체제를 조정하고 있고 완전한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언론 전화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미국과 한국을 향해 군사적 위협 발언을 한 상황에서 미한 실기동 연합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do believe that military readiness on the peninsula is critical. We're always looking to tailor the training and exercise regime.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한반도에서 군사 준비 태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군사 준비 태세를 확보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 가운데 실제 훈련과 도상 훈련, 가상 훈련 혹은 혼합된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합 훈련에 대해선 주한 미군이나 국방부에 문의할 사안이라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야외 실기동 연합 훈련은 2018년 6월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대대급 이하 규모로만 진행됐고 여단급 이상 연합 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2018년 이래 중단 또는 축소된 대규모 미한 연합 연습과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올해부터 부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양국이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과 연합 상륙 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재개하고 연합 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할 후반기 미한 연합훈련의 명칭을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로 변경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연설하고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강조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8월 1일부터 26일까지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는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려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29일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개발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차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관련 논의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은 2021년 11월 15일 열린 유럽연합 외무이사회의 결론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북한 문제 이외에도 핵 군축과 비확산에 있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중요성과 조기 발효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아직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에게 서명과 비준을 촉구하고 핵실험 중단을 지킬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토니 블링컨 장관이 이를 뉴욕을 방문해 NPT 평가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7차 핵실험을 강력히 경고할 예정입니다. 애덤 쉐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26일 국무부 전화브리핑에서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쉐인먼 대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이나 결론이 나오더라도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조약국들은 북한이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잠재적인 핵실험이나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도 규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and call on it to cease all provocative nuclear and missile related activities and of course
셰먼 대표는 또 북한이 NPT에 가입했다가 조약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자 탈퇴를 결정했다며 이는 NPT의 미래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22일 VOA에 북한은 NPT 및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하여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바 NPT 평가 회의에서 북핵 문제 논의는 북한뿐 아니라 NPT 체제 자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엔 군축실 대변인은 27일 VOA에 NPT 평가회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에 분과위원회 일정들이 진행된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는 제2위원회가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10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열리게 됐습니다. 8월 1일 개막 첫날에는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와 프랑스 대표부가 부대 행사, 북한, 비확산 위기와 핵 도전에 대응도 공동 주최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긴밀한 협력과 억지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미한 동맹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두 장관이 북한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활동에 직면한 상황에서 긴밀한 협력과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장관은 미한 연합군의 준비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과 이 장관은 일본과 3자가 협력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고 공동 가치를 유지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공고하게 하는 역내 협력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에도 뜻을 같이 했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안보 환경 등에 대해 견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미한 동맹이 한반도와 더 광범위한 영내의 평화와 안보의 근간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유능한 동맹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우리는 몇 가지 주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그중 첫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s a recent joint statement from both of our presidents noted, so President Biden affirms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하지만 우리 동맹은 이러한 위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에 맞서 단호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미한 정상 공동성명에서도 명시했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위를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오스틴 국방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이종섭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면서 오늘 회담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북한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도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한미 동맹관계는 더욱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결연히 공동 대응하면서 2020년 후반기 연합연습을 정부연습과 통합 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지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동맹의 억제력 향상과 한미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안보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또 한국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삼축체계 강화와 함께 전략사령부 창설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와 관련해 앞으로의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는 두 나라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사드가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28일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사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역량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3불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대응해 2017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겠다는 세 가지 입장을 밝힌 것을 말합니다. 주한미군도 29일 사드는 주한미군이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김 주한미군 공보관은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주한미군은 작전 보안에 대한 고려 때문에 사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능력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중국 정부의 사드 3불 유지 요구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7일 중국 측에 한국 남부의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이날 트위터에서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를 비판한 류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트윗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샤오밍 특별대표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미국의 나쁜 의도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한국 정부가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밝힌 사드 3불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사드 3불 정책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입장 표명이라는 최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 요구에 새로운 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통하는 길이라면서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정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 정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안보 주권과 결부된 핵심 사안이라는 확고한 입장에 기초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것은 미국과 동맹인 한국이 결정한 것이며 방어적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중국 정부가 한국에 사드 3불 유지를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 사이의 구체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사드 3불은 한중 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며 이는 상호 신뢰 증진, 협력 신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 견제 목적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지원이 중국은 물론 북한과 같은 적국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와 과학산업에 2,8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 및 과학법안 이른바 칩스 법안을 찬성 243표 대 반대 18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27일 상원이 본회의에서 찬성 64표 대 반대 33표로 법안을 승인한 지 하루 만에 하원도 가결한 겁니다. 법안은 미중기술패권 경쟁 속 미국이 반도체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과 연구개발 등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한국 기업들도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에는 미 정부의 이런 반도체 산업 지원이 중국은 물론 북한과 같은 적국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분명히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조코트니 하원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이런 투자가 미국 근로자와 가족을 위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은 새로운 반도체가 경쟁자와 나쁜 행위자를 지원하는 것을 막는다며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이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제조의 특정 물질적 확장에 관여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에 담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인 칩스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회사는 이런 계약을 위반할 수 있는 주요 거래에 대한 계획을 상무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한 관계가 전통적인 군사 동맹을 넘어 세계 경제와 외교 부문에서 보조를 맞추는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국과의 밀착 행보를 보이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방식에도 주목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전달하고 이를 실행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9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과 수 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포고문에서 한국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동맹이라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이어져 온 군사동맹을 넘어선다는 의미인가요?
Well, I think so. And when you step back and look at the alliance in broad perspective, we've seen a tremendous.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맹 관계를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한국 전쟁 당시와 비교해 엄청난 변화를 보았습니다. 한국 전쟁 정전 협정 당시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사실상 모든 것을 제공하던 후견인과 피후견인 관계에서 미국과 한국이 전 세계에 점점 더 많은 곳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변화입니다. 또 동맹의 성격도 바꿉니다. 전적으로 일방 통행적 관계였던 미국과 한국이 쌍방향 관계로 협력하는 상황으로 변한 것이죠. 국제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한 동맹이 서로를 돕는 쌍방향으로 진화했다는 점에 동의하시나요?
Yeah, I just want to pick up on what Mr. Snyder said about it's no longer a one-direction alliance.
그렇습니다. 저는 동맹이 더 이상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스나이더 국장님 발언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지정학적 현실들, 이를테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치열해진 공급망 경쟁 등은 동맹이 더 이상 안보 문제에만 집중하는 걸 불가능하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주목한 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한국 SK그룹 회장 경영진과의 회동에서 경제적 요소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만남에선 미국에 무엇을 되돌려줄지가 강조됐는데요. 이건 미중 경쟁 관점에서 나온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기회들이 과거에는 중국으로 향했지만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느끼고 있는 경제적 불안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감소, 전기 배터리 등 장기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이었죠.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경제적 사안에 더 관심을 쏟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이른 시일 내에 재가동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반적인 동맹 발전과 어떻게 연계해서 보시겠습니까?
Well, in some ways, I think that the hardest area to show partnership on actually is the issue.
어떤 면에서 확장 억제는 파트너십을 보여주기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에서도 미국의 국제 비확산적 관점과 북한의 핵무기 획득에 따른 한국의 취약성 간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논의됩니다. 이런 대화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간극은 어떤 식으로든 메워야 합니다. 한국이 매우 우려하는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죠. 한국에는 없는데 북한만 갖고 있는 역량 때문에 생기는 취약성 말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더 긴밀한 관계가 미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의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that's a complicated question. I think that it's very, and it's kind of complicated because it's been a slow...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것이 느린 전개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매우 분명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압박당하는 것은 중국과 여전히 이런 모든 이해관계를 갖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기본적으로 설정한 의지에 더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게 될 가장 흥미롭고 복잡한 분야 중 하나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크게 엇박자를 낼 잠재적 위험성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3불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중국이 다시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상당 부분 3불 약속에서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생산적 관계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겁니다.
김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I do think that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even investing in U.S.
한국 관점에서 보면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조차도 경제적 의미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적으로 천천히 돌아서는 데 대해 별로 거리낌이 없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과 관련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칩4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를 경제적 이니셔티브로 규정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건 중국의 보복, 상업적 자살 행위를 불러올 수 있는 훨씬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극적으로 빠져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나 정부가 그런 변화를 원하는 만큼이나 시간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을 맹비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건 아닌가요?
Well, I understand why you're saying that, but I do think that one thing that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주부터 보기 시작한 한 가지는 북한의 새로운 노력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입니다. 미래 핵실험을 앞으로 몇 주 동안 재개될 미한 연합훈련과 연계하려는 노력이죠. 이것은 매우 흥미롭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훈련 축소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꽤 지난 일이죠. 그런 완화된 적분법을 계속 취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역량이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강압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군사훈련을 하거나 이를 정당화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죠. 따라서 저는 전략적 관점에서 북한으로부터 목격하고 있는 이번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So I do agree with the State Department in saying that this is really not any
예상한 바와 다를 게 없다는 국무부 논평에 동의합니다. 고무적인 건 미국의 대응입니다. 물론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북한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좀 더 느긋한 속도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도발에 반응하지 않는 건 미국이 이 사안을 장기적 문제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동기나 시간표에 더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솔직히 시간표는 김정은에게 달려있고 계속 그래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발언이나 반응을 보는 게 놀랍진 않습니다. 현 시점에선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한연합훈련을 추가 도발에 대한 구실로 삼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까요?
I think that seems to be where North Korea might go. A lot of it depends.
저는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실험을 정확히 언제 할지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 3, 4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연합훈련이 구실로 사용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북한은 곤란한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주요 행사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과연 북한이 중국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미묘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실시한 이후 혹은 그 즈음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So the thing is we've been trying to predict when North Korea is going to conduct a nuclear test.
지난 몇 달간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할 것인지 예측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북한은 미한 군사훈련을 핵실험 정당화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가능성에 대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단지 우리가 예측하고 그래 맞았어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대신 북한에게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북한과 김정은이 재고하겠다고 말할 만큼 우리의 대응이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진 않았습니다. 최소한 김정은이 도발하고 우위를 선점하며 지렛대를 높이려는 욕망을 억누를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는데 두 정상이 북한 문제를 논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북한 문제가 좀 더 공개적으로 논의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Yeah, so the thing is I wonder if Biden and she actually had the space to talk.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실제 북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이 주제 중 하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측의 초점은 서로에 대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은 대화해야 할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와 민주주의, 투명성 등이죠.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역학 관계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근시일 내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죠.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과 스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중국 내 탈북 여성 보호와 북한 정권의 강제 노동 착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이 올해 주제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인신매매 범죄 급증을 경고한 가운데 탈북 지원단체들은 중국 내 탈북 여성에 대한 음란 화상 채팅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7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북한 상황에 관한 비회의 논평 요청에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구는 29일 성명에서 북한을 떠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인신매매망을 통한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다며 제3국에서 강제 결혼, 성매매를 당하는 여성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기본 의무가 있다며 여기엔 주민들이 조국을 떠날 자유를 옹호하고 북한을 떠났거나 떠나려고 시도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 조치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권고했듯이 국가들은 국제 국경을 불규칙하게 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탈북민 중 상당수가 인신매매 피해 여성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국가는 탈북민을 자의적 구금과 고문, 구금 중 학대 등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하면서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신매매는 폭력과 사기, 속임수, 강압적 수단을 통해 강제노동, 성매매 등 착취로 이익을 챙기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경우 국가가 주도적으로 주민들을 강제노동에 혹사시키고 이동의 자유,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기본적 권리마저 부여하지 않은 채 장기간 착취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감옥국가, 현대판 노예국가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특히 지난해 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이런 강제노동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북한 경제는 징집된 군인들과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대중에 대한 광범위한 강제노동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계속 조직화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화소와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시설 내 수감자들이 북한 내 강제노동의 주요 원천 중 하나라며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는 노예화에 관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도 29일 뷰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있어 취약 중 취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강제노동 활용은 체계적으로 만연해 있으며 북한 전역에 걸쳐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김 씨 정권은 북한을 일종의 노동자의 낙원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을 거부하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는 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로 개선할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북한 당국이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란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오랜 기간 강제 결혼과 성노예로 인신매매되는 자국 여성들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으며 지금도 시골에 갇힌 수천 명의 여성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북송된 여성과 소녀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인신매매 대응의 핵심 규범마저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평양의 실권자들은 인신매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징후조차 없다면서 북한 내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미국 국무부가 7월 초 공개한 2022 국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20년 연속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최악의 3등급 국가로 지목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한편 유엔이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인신매매범들의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탈북 여성도 예외가 아니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올해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주제를 기술의 사용과 남용으로 정해 인신매매 범죄가 사이버 공간을 점령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이 인터넷과 디지털 플랫폼을 피해자 모집 광고와 착취, 통제, 잠재적인 고객과의 연결, 범죄 수익의 은닉 수단으로 활용해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가다와리 사무총장은 7월 29일 발표한 화상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터넷 사용률이 급증하면서 이런 범죄도 늘고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rafficking in persons is a crime that exploits vulnerability, desperation and trust.
인신매매는 취약성과 절박함, 신뢰를 악용한 범죄로 인신매매범들은 피해자 착취를 위해서 소셜미디어와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리 총장은 특히 정보와 통신기술은 국경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인신매매범들이 더 큰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접근성과 이익을 확대할 수 있다며 국가들이 기술 지원과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해 범죄로부터 디지털 공간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년 넘게 탈북민 구출과 보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 두리아나 선교의 천기현 목사는 7월 29일 VOA에 탈북 여성도 사이버 공간에 갇힌 노예와 같다며 최근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이동이 힘들어지면서 음란 화상 채팅방에 갇힌 탈북 여성들에 대한 착취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더 심하죠. 지금 뭐 오히려 어차피 또 자포자기고 못 움직인다는 거 본인들이 아니까 일단은 뭐 그 일밖에 할 수도 없는 거고
천 목사는 음란 화상 채팅을 하는 남성 고객도 코로나 여파로 증가하면서 중국 내 업계 관계자들이 탈북 여성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더 혹사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문자를 교신한 한 여성은 죽고 싶다며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구출할 방법이 없어 정말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심한가, 그러니까 일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봐. 그러다가 이제 이것저것 사이고 하니까 주인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이래서 많이 맞았다고 이제 그냥 나 죽어버리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달래느라고 뭐 지금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 나오면은 나온 자체가 죽는 길이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극도로 취약한 북한 이주인구 중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송환을 대체할 법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바짝 밀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지하자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 전후 복구 사업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왜 밀착하는지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본격적인 밀착은 올해 3월 2일 유엔총회 투표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유엔에서는 특별총회가 열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가 벌어졌습니다. 이 표결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 141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했고 중국과 인도, 이란 등은 기권했습니다. 북한은 이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북한과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 그리고 러시아 등 5개국 뿐이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 연설에서 미국이 유럽의 안보 환경을 구조적으로 뒤흔들어 러시아 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have systematically undermined security environment in Europe.
그로부터 두 달 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5월 26일 미국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해 이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어 북한은 7월 13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괴뢰 정권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시크 공화국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러시아와 시리아에 이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한 세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닷새 뒤인 7월 18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과 돈바스 친러시아 공화국 간에 상당한 경제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시크 공화국 간 협력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양질의 북한 건설 노동자들은 돈바스의 파괴된 기관시설과 산업시설을 복구하는 과제 해결에서 아주 중요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또 북한과 돈바스 지역 공장들은 모두 옛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됐다며 북한 파트너들은 자체 공장 개보수를 위해 그곳에서 생산되는 부품이나 설비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는 것은 모스크바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는 신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정무차관은 7월 20일 콜로라도 아스펜에서 열린 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하는 배경을 두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조성된 신냉전 구도의 편승에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고 활로를 모색하자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경제적 요인입니다. 러시아에는 2017년까지만 해도 3만 명가량의 북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복구 사업에 투입되면 외화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위반입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이 아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등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를 러시아가 묵인한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켄거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말했습니다.
But they can also hire North Korean workers, which is against the sanctions regime.
이 밖에도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활용해 자신의 핵실험과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방패막이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핵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같은 신냉전 시대에 북한이 미국을 견제하는 일종의 대항마 역할을 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핵보유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질서의 근간인 핵확산 금지조약 NPT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잠재적 핵국가인 한국, 일본, 타이완, 이란 등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핵실험은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실험이 지속이 되면 결국 이게 이란 핵 문제를 자극할 수도 있고요. 이란 핵 문제는 사우디의 의지를 또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 내 핵보유 의지를 자극할 수도 있고 일본, 대만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 여파는 중국, 러시아에 미치게 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과 한국은 핵확장 억제 정책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추가 배치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공산당 20차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가을께 베이징에서 열릴 공산당 대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핵실험은 북한이 가진 최대 도발 수단입니다. 그런데 핵실험을 하고도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면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당분간 핵실험을 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할 것이라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금 핵실험이 원하는 결과, 미국의 양보, 또 한국의 양보, 이게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중국과 러시아도 우려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국장은 평양과 모스크바의 밀착이 일종의 정략 결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이지 서로에게 특별한 가치와 애정이 있어서 밀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북러 밀착의 파급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몇 달 전에 비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신호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right now there is every indication, or I would say that there is less of an indication that North Korea will do a nuclear.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상반기 19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이는 미국의 대북군사태세만 한층 강화시켰을 뿐입니다. 또 7차 핵실험을 하려 했지만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결속을 강화시킨 것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대부분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최고는 27도에서 3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26도, 최고 31도, 남포도 흐리고 한때 비, 최저 25도, 최고 31도. 신의주 구름 많고 최저 25도, 최고 34도. 강계 구름 많고 비가 내리고 최저 23도, 최고 33도. 희천 흐리고 비, 최저 24, 최고 34. 해주 비 내리고 최저 26도, 최고 30도입니다. 함흥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24도, 최고 30도. 장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최저 19도, 최고 27도. 해산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20도, 최고 32도. 원산 오전에 흐리고 비,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는 28도입니다. 청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9도. 선봉 맑고 최저 22도, 최고 27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먼 바다는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2.5, 오후에 1 내지 2m, 먼 바다는 1 내지 3m입니다. 서해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먼 바다는 오후에 맑게 개이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비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오늘 오전 아시아 순방의 첫 방문국인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 대표단과 함께 할리마 야콥 대통령과 총리를 예방하고 여러 강요들을 만날 것이라고 싱가포르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한국,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이번 순방은 타이완 방문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경우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여러 차례 미국의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단호히 반대하는 심각한 우려와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일정에 타이완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내일부터 6일까지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오늘 홈페이지에서 남중국해 4개 해역 등에서 내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군사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며 선박들이 해당 해역에 진입하지 말 것을 통보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군사훈련에 앞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타이완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가장 잔혹한 포격 중 하나가 무클라이우 남부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서 수십 발의 미사일과 로켓이 주거용 건물과 학교, 사회기반시설, 산업시설 등을 타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곡물기업인 니블론 창업자가 올렉시 바타두르키 부부가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식량 안보를 보장해준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기업들, 우리의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은 우크라이나의 사회적, 산업적 잠재력을 파괴할 수 있다는 희망조차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이 병력을 동부에서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으로 이동시켜 우크라이나 남북의 점령 지역들을 강화하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산 옥수수를 실은 수출선이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을 출발해 레바논으로 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은 오늘 러시아의 침공 이후 곡물을 실은 첫 수출선이 항구를 떠났다면서 오늘 우크라이나는 파트너들과 함께 세계 기아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적은 터키와 유엔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흑해 수출을 재개하는 합의에 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합의는 흑해를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 우크라이나가 밀과 곡물, 비료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터키 국방부는 성명에서 시에라리온 국적의 라조니오가 오대사항을 떠나 레바논으로 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우크라이나의 첫 곡물 수출선이 출항한 것을 환영하며 전 세계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치르콘을 수개월 내에 러시아 해군 호위함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해군의 날 기념식에서 배치 지역은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칼리브르 순항미사일과 잠수함을 탑재한 함정 등 군함 40여 척과 항공기 42대, 군인 3,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해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군력이 러시아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어떠한 침해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해군은 전 세계 어느 국경이나 해상에서도 실패 없이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주최하는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평가회의가 오늘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립니다. 핵확산금지조약평가회의는 전세계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탓에 올해 8월로 연기됐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핵 보유국의 핵무기 감축 협상을 의무화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선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